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금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이 전전 앞에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목포 선교와 장흥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교를 위해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명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사명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강사 대기실에 잠깐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설교와 꼭 맞는 찬양이 이렇게 고백되어질까. 첫 번째 찬양부터 와, 되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썼어요. 이게 원고에다가 어떠한 가사일지 쓰면서, 하나님 오늘도 자격이 없고 또 나는 안 된다고, 또 스스로 참 많이 무너질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호흡이 가빠지고, 네, 심장박동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또 마지막 찬양도 또첫 번째 찬양처럼 어쩜 그렇게 오늘 설교자로 선 저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지, 오늘 이성호 목사님과 또 우리 POP 찬양팀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필연이 있다. 이혜인 시인의 꽃삽이라는 산문집에 실려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죠.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또 내 삶이 성숙해지고 때로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어떠한 만남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회복이 있었던 혹시 그러한 만남이 있으실까요? 아마 누구에게라도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고 또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아마 만남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제 삶 속에서, 제가 이제 올해 41살입니다. 올해 41살인데 제 삶 속에 가장 큰 만남의 은혜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의 30대, 40대가 그분을 만나고 변화됐거든요. 어쩌면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3, 40대가 변화되었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딱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송태근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너무 뻔한 답인가요? 네, 늘 일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좀 이렇게 추억해보니까 제가 원래는 그 순복음입니다. 제가 순복음, 그러니까 제 뿌리가 순복음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3일교회는 어떤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죠? 합동, 네, 총신대라고 있죠. 저는 이제 순복음의 터전으로, 뿌리로 그렇게 크면서 이제 학부를 당연히 이제 순복음, 네,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의 목회에 정말 이제 끝자락에 너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인도하시니 아빠가 이제는 정말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학부 다 끝났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한테 말씀이 결국 남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복음이 추구하는 그때의 방향과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력서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일교회도 뭔지 몰랐고 송태근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순복음이라는 정말 그 중심에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숙대 입구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뭐라 그랬냐면 딱 만나 뵀는데 그 여러분 영적 거장을 만나면 아우라라고 아세요? 아우라? 예, 아우라. 제가 딱 만나는 순간 막 땀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뭐지? 난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뵌 적도 없는데 한번 가보라고 해서 온 건데 근데 막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제가 호기롭게 그랬습니다. 저는 뭐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순복음 대학원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웃으시더니 나는 총신대학원을 나온 사람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총신대학원 갈래? 아니면 네가 말하는 순복음대학원 갈래? 근데 제가 거기서 뭐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총신대학원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그 영적인 아우라에 제가 쫄았던 것 같아요. 예, 같은 남자로서 쪼니까 그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가 쫄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바라신 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인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2년 12월이에요. 혹시 2012년에 다니신 분 계십니까? 2012년 12월부터 제가 2013년 11월까지 인턴십 1기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순복음에서 와서 총신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원을 무려 몇 수를 하게 되냐면 1수도 아니고 2수도 아니고 3수를 하게 됩니다. 예. 부끄러우신가요? 예. 혹시 삼수해 보신 분 계세요? 예, 손은 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 심정을 압니다. 삼수한 심정. 제가 이 송태근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잘 다니고 있던, 그리고 나름대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 하셨던 그런 순복음 교단을 가면 편할 텐데, 그때부터 제 삶이 삼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비참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다 사역하고 뭐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저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삼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퀴즈대회 정도면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성경 퀴즈대회 이런 거 잘해서 그렇게 맞출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떨어져서 삼수만에 붙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게 신대원 준비하는 그 이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런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막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189장 모든 내용이 모든 노트 필기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삼수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막 뱅글뱅글 돌기 시작해요. 뭐야?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막 진짜 막 일어나서 어떤 날은 이 한 구절 잡고서 막 와,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목회자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저를 막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드디어 총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또 3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7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3일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5년의 교회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그 지점에서. 그리고 또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또 올해 5월부터는 장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또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자격도 없는 제가, 전혀 연고도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낯선 한 분을 만나자 제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전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또 방향을 바꾸게 했던 만남들 가운데 그때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가 있었다라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만남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또 그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사명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또 당대 최고의 학문과 또 권세를 지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이 앞서서 결국에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요, 좀 눈에 띄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직업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돌보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지금 모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은 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 모세에게 남은 것은 고단한 일상과 깊은 상실감 뿐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의 소유도 아닌 양떼를 돌보면서 모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처럼 보이죠. 또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어디 쪽으로 가냐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의 뒤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지리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부정적이고 황폐하고 뭔가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그 광야에서도 어디요? 뒤편이라는 거죠. 이것은 현재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중심 애굽의 왕궁에서 자신이 주인공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역사의 뒤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곳, 완전히 이탈되어진 상태, 완전한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매일같이 무엇을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모세였다면 그 광야의 한복판, 어쩌면 광야의 더 뒤편에서 매일같이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 매일매일을 겨우 버티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의 뒤편,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에 불꽃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한 번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앞에 딱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하늘을 찢는 천둥 쾅쾅쾅쾅 하면서, 아니면 훗날 임재하셨듯이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떨기나무에 임하신 걸까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가 많고 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또 가시가 많기 때문에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계속해서 쪼이게 되면 불이 붙고 순식간에 타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지만 그 떨기나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게 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떨기나무가 지금 모세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초라하고 금방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 바로 현재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이 있으면서도 나무를 태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또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나 간사하면서, 리더하면서, 목자하면서, 팀장하면서 내가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맡으면서 나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다. 이제는 지쳤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온갖 핑계를 찾습니다. 온갖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12월만 되면 우리 목회자분들이 한 명의 간사, 한 명의 리더, 한 명의 팀장을 잡으려고 아주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실까요? 너 어때? 너 성경 많이 읽어? 너 기도 많이 하니? 너 십일조 많이 하니? 너 선교 꼬박꼬박 하니? 너 너의 언어, 너의 행동, 네가 생각하는 모든 건 너 거룩하니?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찾아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 정말 그렇게 준비됐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나에게 자격 조건을 찾지 않으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지쳐있을 때,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 그 어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거부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잿더미 속에서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재앙과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는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먹었죠. 그럼 정말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만 했죠. 하나님이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인류의 첫 죄가 지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죄만 남은 것 같은 너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너를 향한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보며 다가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원래 특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그냥 광야의 어느 한 곳, 결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자리는 예전과 다르게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하거나 또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한 삶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간구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제가 결혼하고 딱 한 달 되었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 되었을 때 하나님 제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거룩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왜 그랬냐면 6년을 연애했는데요. 6년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아니오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오빠. 알겠습니다, 오빠. 해보겠습니다, 오빠. 네, 순종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에 그렇게 듣다가 결혼하고 딱 한 달 한 지붕 안에 딱 사는데 아니요, 오빠. 싫습니다, 오빠. 왜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결혼은 정말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제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 너와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철저하게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성에서, 금성에서 서로 각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저희가 결혼 11년 차가 됐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 회복된 아담의 사명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아내를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죽일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해야 할 부부관계가 어떤 분들에게는요 거룩을 가장 까먹는 관계가 됩니다. 어쩌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해야 되는데 나의 직장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가장 그 거룩을 까먹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은 생수의 강,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해야 하는 건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지못해 버티는 하루,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의미와 사명이 전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요. 이 요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행위는요, 경외, 복종, 정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가 벗어야 했던 것은 단순히 더러운 신발만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의 경험들, 또 지식들, 또 판단과 또 자기 연민, 또 자기 회피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을 꽁꽁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참 신을 벗기가 싫어요.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내 삶을 존중하는데 뭔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 압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누군가 정말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 찾기 위하여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이가 있다면, 또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 가족들, 우리 간사 리더, 또 우리 목자, 또 내가 함께한 정말 믿음의 리더십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 고통에 응답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한 사람이 바로 과거에 실패하고 40년 동안이나, 지금의 모세 나이가 80세거든요. 40년 동안이나 외면과 상실 속에 숨어 살았던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명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명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또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로, 그리고 상처 많은 이웃의 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회복과 성숙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셔가지고 지금 심리상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은 고통을 알아봅니다. 고통은 고통을 알아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만 1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연말에 연초에 이 한꺼번에 이게 몰려왔습니다. 정말 큰 파도 한 서너 개가 저한테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그러니까 한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듣기만 들었지, 어쩌다가 한번 듣기만 들었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체만한 파도가 한 서너 개가 동시에 이렇게 펑 하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 제가 어떠한 이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지럽고, 막 숨이 가쁘고 막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약도 먹어보고 왜 이러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막 비타민도 막 먹어보고 뭐 쉬어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정신과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경을 씌우고 막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막 눈이 핑글핑글 도는지 아니면 뭐 귀에 뭐가 있는지,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약을 먹으면 한 서너 시간 그냥 자요. 무기력하게. 그러다가 이제 대만 선교를 갔어요. 제가 대만 선교를 갔는데 한참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또 사람 많은 곳에서 이게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먹었죠. 그러나서 이제 숙소에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 보니까 한 3시간 정도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는 목사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약 끊을 테니, 제가 그때 한 3번인가 2번 정도 먹었는데 저 이제 약 끊을 테니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 이렇게는 쪽팔려서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나았어요. 성교 가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어딘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뭐가 있다. 선교 가시면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 대학원에서 이 심리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나에게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왔구나. 내 인생도 내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이 책임과 역할 감당하기도 때로는 벅찬데, 내가 정말 수백 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그 중에 정말 한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막 두세 개가 펑펑 터지니까 제 그릇이 넘쳤던 거예요. 제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넘쳤어요. 그제서야 제가 인식을 하고, 아, 내가 그랬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선교를 통하여 고쳐 주셨구나. 근데 제가 이 고통을 딱 겪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목사여도 그랬어요. 누가 공황장애를 왜 그럴까? 뭐가 문제야?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말씀 많이 안 봐서 그런가? 아니 뭐 멘탈이 약한가? 나도 F100인데 왜 그러지? 그냥 그랬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러한 고통을 딱 겪으니까 그 현상 너머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혼자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그 주변에 기도의 손길, 공감의 손길이 필요했을까?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은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공부한 것들, 또 직접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것들, 이제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섣부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어떠한 트라우마 때문에 좀 계속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흉터예요. 보기 싫은 흉터. 저도 이게 몸에 보기 싫은 흉터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기 싫은 흉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로 재해석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스티그마가 있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저주였고 실패였고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되어질 때는 우리를 향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나는 어떠한 흔적이 있는가? 어떠한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는가? 또한 그 스티그마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목원들, 나의 진원들에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주저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시는 곳이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자기가 흘러흘러 가서 거기서부터 성장한 곳.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이 애굽의 왕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결정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셨어요. 너 얼마나 담대하니? 너의 말솜씨, 너의 전략이 무엇이니?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일관된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자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담대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80세의 노인, 그리고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광야의 뒤편으로 밀려난 보잘것없는 인생. 아마 그에게 가장 두렵고 낯선 단어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자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음입니다. 광야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애굽은 어디일까요? 때로는 냉랭하고 삭막한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화가 끊어진 가정일 수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그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에,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임마누엘의 불꽃입니다. 이제 우리 발에서 신을 벗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026년 그리고 겨울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명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모세가 경험했던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뜨거운 만남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3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